자, 오늘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면서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께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꽃을 달아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기 원하고 또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8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의 그 마지막 부분, 마무리 단계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15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면 1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사실은 제가 그 14절을 지난 시간에 좀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요 부분을 따로 좀 시간을 내서 더 설명하고 싶어서 떼놨다가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좀 붙어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얼핏 보면 14절이 15절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문맥 전체를 보면 이 14절에 해당하는 것은 15절의 이유가 아니라 13절의 이유입니다. 거기 14절에서 이제 흠정역이 여기도 이제 for를 번역하지 않아서 영어 단어 for를 번역하지 않아서 이제 조금 오해가 생겼는데 여기 이제 13절부터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왜 나아가냐?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다가오는 도시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요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할 그 도시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가자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마치 진영 안쪽과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아니었죠. 예루살렘 성 안, 예루살렘 도성 아니고 그것이 이제 세상이 주는 어떤 안락함과 화려함 그런 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영 안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밀어내고 예수님을 성 밖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진영 안이에요. 네. 성도는 그러한 진영 안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은 진영 밖에 계신다. 네. 이 말씀을 지금 그 위에서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은 그 앞에 10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그렇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쭉 얘기해 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건 이제 그렇게 조금 예, 언급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찬양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가 조금 한 시간을 더 떼어놓고 좀 다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먼저 희생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 그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sacrifice예요. 이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 사회에서 쓰는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좀 희생하제, 네 걸 좀 손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희생해,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때의 희생은 구약 제사, 구약의 그 율법하에서의 짐승 희생 헌물, 그걸 떠올리게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가 찬양의 희생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고 또는 곡식으로 이런 또 음료 헌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그 이 희생 헌물을 드릴 때에 그것에 빗대어서 지금 얘기한 거라는 거죠. 네. 히브리서 내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구약의 성막 얘기, 구약의 제사장 얘기, 구약의 제단 얘기, 구약의 희생 헌물들에 대한 얘기, 이런 거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제 말씀하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하에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물리적인 그 짐승들의 그 이 몸을 희생시켜서, 그래서 피를 내고 그 몸을 불사르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께 그 희생 헌물을 바쳤듯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희생 헌물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헌물이 있다. 그런데 그 신약 시대의 희생 헌물은 물리적인 그런 희생 헌물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짐승 헌물, 그것은 그림자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림자와 모형이었다. 그럼 실체가 누구냐? 그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영원히 한 번에 드리셨을 때에, 그때에 이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희생 헌물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속죄를 위한 희생 헌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나 그러면은 모든 희생 헌물의 개념이 다 사라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 그러니까 죄 문제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 헌물, 그건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히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신약의 이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드려야 하는 희생 헌물이 있고, 그것은 영적인 희생 헌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일 그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박수치고 방언받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희생헌물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깨닫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명백하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율법하에 물리적인 성전과 물리적인 제사장과 물리적인 제단, 물리적인 희생헌물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똑같이 그러한 영적인 것들이 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말들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이 너희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아이 돌대가리야, 그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돌이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돌이래요. 물리적인 돌들은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살아있으면서 하나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물리적 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집. 이게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뭘 드린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집을 세워가면서 그 영적 집인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인 신약의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영적 희생물은 더 이상 속죄를 위한 희생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희생물을 드릴 때 하나님 제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살면서 또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개념의 희생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 전까지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기 전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에 와서 헌금 내고 찬송 몇 곡 부르고 통성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눈물 쪽 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이 시원하네 이래놓고 집에 가자마자 성경책 툭 던져놓고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일주일간의 삶을 살고 마음대로 죄 짓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일요일 되면 또다시 성경 끼고 와서 똑같은 거를 평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를 위한 속죄 헌물을 드리는 심정이잖아요. 그렇지, 하나님께 나오는 게. 그렇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그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한 번에 영원히 다 끝내셨기 때문에 신약의 영적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그런 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뭐가 남았냐? 신약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그 희생 헌물은 감사, 찬양, 헌신, 희생 이런 종류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들은 우리는 구약 시대의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아니라 우리의 그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연합해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신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서 참성막 안에서 섬기는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처소들이 아니라 모형들, 참된 것에 그 이 모형들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 참 성막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섬기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일하는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영적 희생물들을 드리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막 얘기하고 제사장 얘기하고 뭐 제단 희생화물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이건 다 골치 아픈 구약에 속한 얘기. 아우 레위기? 레위기는 나 성경 읽을 때 늘 제끼고 읽었던 책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 레위지파 제사장을 대신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레위기 같은 책에 빠삭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임무가 거기에 적혀 있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이유도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알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희생 헌물이라고 얘기할 때 이 기본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 헌물. 요 개념이 잘 잡혀야 우리가 경배가 뭐냐. 우리 여기 지금 함께 모여서 우리 경배한다고 얘기하죠. 예배 드린다. 경배한다고 얘기하죠. 이 경배의 개념이 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 개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잡으려면 이 희생 헌물의 개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게 되었을까요? 머리에 뭐가 막 이렇게 스쳐가시죠? 어렴풋이 이제 창세기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대답을 알려면 창세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얼핏 떠올릴 때에는 아벨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장.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익숙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3절에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인도 뭔가 헌물을 드려요. 그런데 짐승 희생 헌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벨이 짐승 희생 헌물을 드린 최초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일단 제일 먼저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기록에는 이제 아담의 아들인 직계 아들인 이제 아벨이 드린 것이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뭔가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이 이렇게 짐승 희생 헌물을 드렸는데 이때 드릴 때의 이 의미는 당연히 죄사함의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죄사함의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단 희생 헌물이 그 목적이 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헌신, 경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구나. 이제 이걸 일단은 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짐승 희생 헌물의 기원은 아벨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누가 더 있어요? 누구죠? 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것을 먹는 그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In the day, 그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날 죽었나요? 그 몸은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담의 영은 즉시 죽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를 죽이셨습니다. 그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게 짐승이었고 그 짐승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었지만 사실은 그 짐승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 그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짐승 희생 헌물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짐승 희생물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 희생 헌물이 누구였냐면 그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희생 헌물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희생 헌물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그 희생물 자체도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물과 관련해서 이것의 그 가장 그 윗부분의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사람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헌물로 이렇게 주시는데 그 동기가 뭐냐?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업무를 삼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희생 헌물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우 징그러, 아우 그 어떻게 그냥 피를 그렇게 내갖고 잔인하게 그 예쁜 그 양을 또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희생 헌물이 담고 있는 그 어떤 개념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담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 희생 헌물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희생 헌물로 내어주면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희생 헌물을 드리는 행위 이것은 사랑의 행위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의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얘기가 지금 창세기 얘기하고도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장,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희생허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품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게 바로 희생헌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그게 바로 이 희생헌물의 동기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아벨이 따라서 한 이 희생헌물, 이것을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이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하에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이 희생헌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의 짐승 희생헌물의 그 의미는 뭔가요? 그것은 죽기까지의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목자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의 이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준, 사실 가죽옷은 그냥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짐승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의 이 짐승 희생 헌물의 그 의미는 죽기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신 속죄의 의미가 당연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담을 대신해서 죽는 것, 대신 속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벨에게 있어서의 이 짐승 희생 헌물은 당연히 대신 속죄의 의미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경배의 의미도 또 헌신의 의미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의 이 희생 헌물의 의미, 짐승 희생 헌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마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짐승으로, 청결한 짐승으로 희생 헌물을 드리죠. 이것에는 이제 경배의 의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와 자신들을 보존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의미, 감사의 의미,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브라함이 짐승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게 최소한 두 번이 등장하는데, 먼저는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쪼개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밤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날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희생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희생헌물의 의미는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 생명으로 맺는 언약, 죽음으로 맺는 언약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대신 뿔이 걸린 그 숫 양이었나요? 그것을 맞나요? 숫 염소였나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그 짐승을 이제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잖아요. 이것도 그 이삭을 대신하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속죄의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야곱의 경우에는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이제 이 제단을 쌓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하나님께 대한 경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어떤 간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하에서 짐승 희생 헌물을 1500년간 드렸을 때, 그것은 지금 이러한 모든 의미, 위에서 언급한 그 모든 의미를 사실 다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의미를 어떤 제사 방식으로, 희생헌물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이제 정해져 있었죠. 다섯 개의 희생헌물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번제헌물, 음식헌물, 화평헌물, 죄헌물, 속죄 허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헌물들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해 보십시다. 짐승 희생 헌물, 짐승을 잡아서 그 이 죽이면서까지 희생시키는 거죠. 죽이면서까지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먼저는 누가 시작했다 그랬냐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 드렸고, 이것이 율법 하에서만 행해진 게 아니라 율법 이전에 모세와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게 행해졌다. 아벨과 예. 그 다음에 이제 율법 하에서도 행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당연히 행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희생 헌물에 그토록 큰 의미를 처음부터 부여하셨다면 이 신약 시대에, 이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신약 시대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이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심지어 이 짐승 희생 헌물이 드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교회 시대에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걸 계속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마귀도 이 희생 헌물을 받고 싶어 했어요. 예. 짐승을 통해서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 희생 헌물을, 실제 사람을 짐승처럼 해서 피를 내는 사람 인신제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마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희생 헌물을 드린다는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약의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하는 희생 헌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또는 성경 전체에 좀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찾아보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 희생헌물, 우리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이것은 우리 올해 그 표, 교회 표의 성경 구절인 그 제단의 책무와도 관련이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그 1월 첫째 주에 그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성도가, 신약 성도가 어떤 것을 희생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이 문제를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희생헌물을 드리는 게 마땅한지 합당한지를 하나님은 성도 자신이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잘 보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다. 그럼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뭔가를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리기 전에, 그에 앞서서, 어떤 희생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기에 앞서서 내가 이걸 가져가면 하나님께 합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거나 가지고 나오면 그게 누구의 헌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마귀에게 드리려고 가져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가인이 뭔가 굉장히 형편없는 거 가져왔나요? 아니요.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최고 거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거나 가져오면 그 건물도 관심이 없으시고 그 사람 자체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건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신약 성도가 신약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가인의 건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까 그 베드로 전서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 건물 안에서 영적 집 안에서 영적 희생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성전 집은 영적인 집인데 이것을 물리적인 집으로 대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렇게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구약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 건물을 물리적인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사람은 신약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신약 제사장에게는 물리적인 이런 성전이 없어요. 성도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씀했고 성도가 모인 집단적인 교회가 성전인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리적인 집을 여전히 성전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구약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인과 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제사장의 직분이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지파,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한 지파,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그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믿는 성도들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만이 제사장이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죠. 목사만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믿거나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뭡니까? 그거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제사장인 것입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종교 세금 개념인 11조를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부과하는 거 그거 구약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신약교회의 교리를 붙잡아야 하는 이 신약교회의 제사장들이 신약교회의 그 올바른 교리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행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약교회의 섬김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희생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교단을 형성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모아서 그 모든 교회의 수장이 우리 총회장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갖다 거기다가 얹혀놓으면 그것은 신약 교회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신약 제사장, 신약 성도들 각각 자기 자신 개개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러한 합당한 희생물들이 뭔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여러 군데서 밝혀놓으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7절 가보겠습니다. 부디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큰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만 원 드리면 백만 원으로 갚아주시고 뭐 이런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구해서 하나님께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까? 그거를 좋은 기도라고 얘기하고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말씀만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희생물들이 뭔지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표현만 보시면 믿음의 희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희생. 영어로는 the sacrifice and service of y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의 희생물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sacrifice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들의 믿음은 여기서 이제 희생과 섬김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마음속에 그냥 또는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 자체에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잃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희생인 거예요. 믿음의 희생물,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동들, 그것이 하나의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도 성도들이 드리는 희생 헌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잘 보시면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헌물로 드리셨는데 그거 왜 그러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이 아담을 위해서 희생 헌물로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 때문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 성도들 간의 사랑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또한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생,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서 이 개념만 말씀드리면 긍휼과 희생물을 지금 같이 언급하시는데, 자, 희생물을 형식적으로 드렸더라도 그 안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희생물은 쓸모가 없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물과 연관해서 뭐가 신약 성도에게 그러면은 합당한 희생물이 될 수 있냐, 우리가 이걸 살펴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성도들이 행하는 그 긍휼을 베푸는 것,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성도의 희생 헌물이 될 수 있다. 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 마음을 열고 도대체 하나님은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떤 희생 헌물을 원하시는가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게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신약 성도의 희생 헌물을 말씀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이제 오늘 본문 그 뒤쪽에 이제 있는 건데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sacrifice예요. 여기도 지금 이 구약의 어떤 희생 헌물을 떠올리게 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신약 성도의 하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러시면 특별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것도 희생 헌물이 될 수 있지요. 그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선행과 나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신약 성도들, 신약 제사장들의 희생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1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자, 이건 곡조가 있는 찬양이든지 곡조가 없는 찬양이든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떼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이것도 하나님께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이 희생 헌물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도 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헌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감사도 헌물에 해당하는구나. 예, 감사가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뭐든지 잘 돌아갈 때 감사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데요.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내게 닥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입술로서 감사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의 희생 헌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건 물론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구약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그 회개, 성도들의 낮아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고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이런 마음, 이 회개하는 마음, 이 상한 영,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희생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시편 4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5절입니다. 시편 4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의 희생물을 드린다. 그러면은 번제 헌물이 의의 희생물인가? 소제 음식 헌물이 의의 희생물인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희생 헌물은 다 의롭지요,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는 의로운 삶, 의를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나서 삶 속에서 불의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뭔가 상거래를 하고 또 뭔가 판단할 일이 있으면 공정하게 판단하고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런 어떤 의롭게 살려는 이 삶,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희생 헌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21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어떤 희생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짐승 갖다 바쳐라, 곡물 갖다 바쳐라 해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올바른 마음. 그렇죠? 또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면 자,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자, 에바브로 편에 사도바울이 뭔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후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금된 그것을 받은 거예요.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린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헌금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달콤한 냄새의 향기이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내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는 그 행위가 신약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희생, 영적인 희생 헌물을 드린 것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여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뭔지 잘은 모르시겠지만 일단 여기서 뭐만 보시냐면 바치는 일이라는 표현,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라는 이 표현만 일단 좀 보시면 이게 영어로는 offer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offering. 그러니까 우리 헌금을 offering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헌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들이 뭐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희생 헌물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이 육신적으로 죽는 이게 뭐냐? 나 자신을 헌물로 드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참 너무 사실 뭐랄까요? 너무 장엄하지 않나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견딘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자기의 죽음을 뭐라 그러냐면 이 죽음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의 죽음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 헌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시편 116편 15절에서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하신 말씀이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기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2절 사무엘기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 대한 순종, 성도들의 주님께 대한 순종, 이건 신구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종은 그 어떤 희생물보다 더 중요한 희생헌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짐승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은 형식적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올바른 것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보았던 건데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섬김이라는 이 단어 이게 이제 서비스인데 이게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겼다 할 때 그 사용한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제사장들의 제사장 역할 그런 의미예요. 예,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이것에는 지금까지 그 위에서 얘기한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이제 포함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표현과 이제 맞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이 지체라는 말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 몸에 붙어있는 요 한 지체, 팔, 다리, 귀, 코, 입 하는 이런 걸 멤버, 지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다는 것이 내 팔도 드리고 내 발도 드리고 내 코도 드리고 내 입도 드리고 내 머리도 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게 되었나요? 그것은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헌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 동기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관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로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모든 세대에 걸쳐 사실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도 너 자신을 나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약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희생헌물로 드릴 때 거기에는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의 의미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누가 다 끝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건 영원히 한 번에 끝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헌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신 분들이 계셨다면 일주일 내내 지은 죄 일요일에 와서 울고불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물론 매순간 그런 어떤 상한 마음 통회하는 영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에만 와서 그걸 쏟아놓고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서 하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죄를 위한 속죄 헌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 그건 영적인 희생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물리적인 거 갖고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순간 바로 구약 제사장 되는 겁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인 척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 희생 헌물 중에 뭐가 있었냐? 믿음의 행위가 그랬고 사랑의 행위, 긍휼을 베푸는 것,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 찬양과 감사, 또 상한 영 회개하는 마음, 의를 행하는 것, 물질 헌금을 드리는 것,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원받게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심지어 성도의 죽음까지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영적 희생헌물, 신약 성도들, 신약 제사장들이 드릴 수 있는 영적 희생헌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 삶 전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 생활 전체고 또 우리의 이 각자의 삶 전체거든요. 생활 속에서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구약이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굉장히 까다롭게 보여도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그 규정들만 지키면 그러면 난 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약은 사실 그렇게 어떻게 딱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신약 성도, 신약 제사장들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어린아이예요. 구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초등학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장성했을 때, 어린아이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초등학문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자들로서 성숙한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 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 맞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제사장들 맞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그게 반드시 헌금만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드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긴 했나요?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긴 했나요? 아니면 시간 됐으니까 그냥 허겁지겁 나오셨나요? 뭐 허겁지겁 나오셨어도 그것도 사실 뭐 안 나온 것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신다면 올바로 알고 똑바로 알고 아 내가 신약의 제사장이구나. 구약의 제사장은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 혈통이 다르면 세습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아빠가 제사장이 아니면 나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제사장 못 돼요. 오히려 가까이 오는 자는 죽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는 그냥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제사장을 삼아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는 것, 신분에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 제사장이라면 드려야 되는 희생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서 난 하나님께 뭘 드릴까? 오늘은 어떤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려볼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케이.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각자가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